네, 어제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이 언약적인 이 헤세드의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선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심판자이시면서도 또 회복을 갈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상 가장 큰 번영과 안정을 누리던 때였습니다. 여로보암의 2세 그 통치 아래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으로 가장 큰 성장을 이루었죠. 그렇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요, 아수르와 이 애굽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그들이 눈치를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며 뇌물도 주고 조공도 바치고 자신들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그 이익만을 쫓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 그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는 일에 애를 씁니다. 또이 재산과 이 풍요, 이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들은 바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복을 얻기 위해서는 각종 우상들,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일을 행했고요. 또 심지어 하나님과 겸하여 그 섬기는 것을 서슴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이러한 이 잘못된 흐름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죄악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셨죠. 이제 당신의 이 백성들을 향하여 애틋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호세아를 찾아가시고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죠. 어제 살펴본 것처럼 호세아 1장 2절 말씀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충격적인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음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음란은요, 단순히 도덕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있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이 혼인 관계, 이 서약을 파기하는 것과 같은 이런 간음, 영적인 간음의 모습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세아와 이 고멜의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설정하신 상징적인 그런 드라마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얽힌 관계가 아니라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언약 관계였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께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었고, 혼인 서약을 저버린 아내의 배신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에 하나님은 이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심판을 선포하시죠. 로, 루하마.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지, 더 이상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로, 암미란 이름으로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이름을 주시면서 그들의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분노의 선언 직후에 바로 회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1장 10절부터 오늘 2장 1절의 말씀까지 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약간 감정적으로 변덕을 부리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여겨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심판 과정은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심판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회복시키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이 시작이 특별한 이 법정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는 그의 얼굴에서 음란한 것을 제하고 그의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라.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법정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증인을 소환하세요. 이거는 고대의 이렇게 법정 논쟁의 형식을 따른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검사가 되시고 또 재판관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다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법정의 특별한 것은 단순한 재판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이었죠?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자체를 깨트린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혼한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배신한 것과 같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이 심판, 이 분노는 너무나도 그냥 단순한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당하고 거룩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정 이 형식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구체적이고 또 명확하게 드러내어서 그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심판을 목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우상으로부터 보호하고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폭로하고 그들의 잘못되어 가는 길을 또 막으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은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의 법정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그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하고 계십니다. 방금 읽었던 2장 2절 말씀에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의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은 그 당시 그 창기들이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얼굴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또 몸의 일부를 그 드러내는 그런 음란한 행위에 근거를 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또 공개적으로 그 너무나도 만연해 있는 그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죄에서 그만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의 그 결과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요?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고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란 어떤 곳이었을까요? 출애굽 이후에 그 힘들었던 광야의 여정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광야라는 곳은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었죠. 아주 황량하고 비참한, 그냥 완전히 말라버린 것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광야는 여러분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단순한 심판의 선고가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 그들과의 이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 징계가 허락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 구체적인 증거들이 이제 5절에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음행하였고 그들을 베었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5절부터 13절까지 걸쳐서 다섯 번이나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것이 강조를 나타내는 PL 복수형으로 쓰였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그리고 또 그 행위가 얼마나 지속적이었고 또 얼마나 빈번했는지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5절 마지막에 한번 보면 그들이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여기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혹시 찾으실 수 있겠나요?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완전히 없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이 모습에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잊어버렸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공급된다고 믿고 있었죠? 바알로부터 공급된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과 그리고 13절에 이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8절이요.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그가 그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네,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리고 나를 잊어버렸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이 잊어버리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야다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알다 이렇게 쓸 때 쓰이는 표현인데요. 이것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억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시하는 그런 죄악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이 죄가 시작된 본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6절, 7절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길을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담을 쌓아서 길을 찾지 못하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사랑하는 자, 그 우상들에게 열심이었던 그들을 따라가도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또 그들을 아무리 찾아도 이제는 만날 수 없게 철저하게 고립시키시는 일들을 행하시죠. 그런데 사실 이 율법,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 아내의 간음, 이것에 대한 최종 형벌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죽음으로써 이 심판을 끝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죽음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고 계시나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모두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11절, 12절에 쭉 이어지는 것을 보면은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을 거두어 가신대요. 입을 것, 먹을 것을 주셨던 것도 그것을 수확하는 시기에 내가 도로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있던 모든 즐거움, 하나님과 예배하던 그 모든 순간들, 모든 명절과 모든 절기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죽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거의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때서야 이제 아 정말 나의 진정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그 이제 바알신조차 하나님이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떠한 번영도 어떠한 그 부도 가져다 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심판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또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모습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것이라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능력, 내 시간, 또 내 물질, 또 뭐 여러 가지 내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얼마나 쉽게 잊고 살아가고 있는지.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감사와 동일하게 쓰이는 표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네,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근데 또 하나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스라엘이 자신의 모든 풍요와 부를 가져다 주는 것을 누구라고 생각했죠? 바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혹시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부, 우리의 이 풍요가 다른 어떤 것에서 왔다라고 착각하고 있진 않을까요? 때로는 좋은 학벌이 가져다 주는 것. 그리고 나의 어떤 열심의 노력, 그리고 또 좋은 인맥,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뭐 금수저, 나는 흙수저라서,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어느새 우리의 발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 우리의 남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소중한 이 관계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이 걱정이 앞서다 보니 하나님의 그 신뢰보다 앞서고, 또 배우자와의 관계, 또 어떤 사람과의 이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와 보다 또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종종 발견되죠. 우리가 여기서 또한 자유할 수 없기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놀라운 예언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데요, 이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증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가 2장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것은 오늘 호세아서에서 나타난 이 로 암미에서 우리가 암미, 내 백성으로 여김을 받은 은혜를, 또 로루하마, 너희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뜻에서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입은 자로서의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과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모습들, 기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도 진실되게 또 회개하는 마음과 그 사랑으로 응답하는 그런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과 또 오늘 깨닫게 하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